신약성경 222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22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도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유독을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제가 한번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뿐만이 아니라 뭐 19장도 계속 그렇고요. 말씀을 읽다 보면 동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 머물렀다가 어디로 이동을 하고 그곳에 또 잠시 있다가 또 이동을 하고 또 그곳에서 일정 기간 복음을 전하고 또 이동을 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말씀에 소요가 그침에 이 소요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요죠. 복음을 전하는데 사탄이 아주 심하게 방해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 소요가 그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서 또 마게도냐로 또 갑니다. 또 그 지방으로 다녀갑니다. 다녀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그리고 또 헬라에 이르게 되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오늘 1, 2절 말씀에서는요. 권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이 권한다고 하는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는요. 간곡하게 타이르다 또 간절하게 알아듣도록 말해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물론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권면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권면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도들도 성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목회자가 성도에게 권면하는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권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권면한다 할 때 사도 바울과 다른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에게 권면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특별히 그 말씀이 이단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은 그 목회자가 이 말에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어쨌든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숨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또 이러한 권면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디도서 1장 9절 말씀. 자, 목회자가 이 성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책망할 수 있다.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책망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디도서 2장 6절에도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신중하도록 그렇게 깨우쳐주라. 그 말씀입니다. 즉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라.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2장 15절 말씀에도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권면을 할 때는요, 책망하는 어떤 이러한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를 책망할 수 있는 분위기,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에게 잘못된 걸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책망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곁길로 나아갈 때는 그 누가 책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목회자가 책망을 할 그때에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목회자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의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 음성은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도가 서로 성도에게 권면을 할 때는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비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서로 권면을 할 때는요. 비차 권면하고 그랬죠. 덕을 세우기를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요. 죄악의 유혹에 의해가지고 엉뚱한 길 걸어가고 있는 같은 성도에 대해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아주 그 시점에 대해서 강한 어투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형제 가운데 누가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가게 되면은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은 그냥 너희들은 모른 채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이 되다가 보면은 죄 유혹이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단단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반복이 되다 보면은 사람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기 전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최대한 빨리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서로를 붙들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보이거든 눈에 보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먼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경상도 사람들 잘하죠. 가서 말을 할 때 그냥 따지듯이 하지 말고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서 권면을 할 때는요 따뜻하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서 권면을 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또 다른 동료가 그 반복되는 죄악에서 벗어나서 회복이 된다면은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체, 그 기념책에요. 모든 것이 전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서로를 살펴보면서 서로 권면해 주는 거, 이거 매우 필요합니다. 격려도 해주고. 오늘 저한테 문자가 하나 날아왔는데, 목사님 너무 두렵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사람들이 주의 재림의 징조를 볼 때 서로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하며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 나오면 말씀을 드릴 때가 막 눈물이 나고 두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불신자들에게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이 딱 세워져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조금씩 조금씩 사랑으로 권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성경 말씀도 잘못 해석을 해서 이 말씀 원래 의도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막 빠져가지고 힘들어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씁니다. 그래서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관심을 가지면서 쓴 이야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사탄적인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고 권면하기 싫어합니다. 갈수록 아마 더 그렇게 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무관심해지는 것이죠.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도 형제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이 눈에 보이면요, 여러분 꼭 찾아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들어주고 대화를 하면서 들어주면서 권면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바울이 헬라에서 석 달을 머물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다가 이 헬라에 머물렀는데, 이 헬라는 아가야 지방인데요, 아가야 지방 중에서도 특별히 고린도에 이 사도 바울이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동선 어디를 이동하고 하고 이런 말씀들이 없습니다. 이 석 달 머무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이 나고 그는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로마로 가기 그 전에 고린도에 머물렀는데, 그 고린도에서 석 달을 있으면서 그가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다른 일거리는 주지 아니하시고 잠시 머물러서 조용하게 쉬도록 해주셨는데, 바로 그때에 쉬지 않고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을 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요, 바울은 그의 그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쉴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의 쉴 틈도 없고 끊임없이 쉬는 것 같으면 무언가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사실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굉장히 원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나라가 로마였고 또 로마 황제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으로 가려고 계획을 또 했었죠.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로 보냅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는 그의 계획과는 다르게 잡힙니다. 잡혀서 2년간 감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그 감옥생활을 할 때에도 그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계속 찾아오게 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죠. 감옥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이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의 그 놀란 섭리로 인해서 결국은 로마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일곱 명과 더불어서 함께 갑니다. 이 일곱 명은 누구냐 하면 일곱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그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었냐 하면은 각 교회에서 거둔 헌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에는 기근이 닥쳐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이방인의 교회 일곱 개 교회에서 각기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구제금이죠.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죄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가서 도와주고 함께 일어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각기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대표를 보내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도와주는 것이죠. 참 내 물질이 내 호주머니에서 물질이 나가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 물질이 간다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순수하고 뜨거운 것을 말합니다. 한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 형제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개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잘되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함께 가는 그러한 교회였죠. 서로 권면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교회의 특징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드로아에서 7일간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건 하나가 터지는데요. 유두고 사건입니다. 저는 이 유두고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예배 모습을 보면요. 밤 시간에 많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대를 선택을 했던 이유는요.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노예들은 하루 종일 주인을 도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일을 다 맞춰놓고 그제서야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9시나 그 이후의 시간쯤 되면 이제 그제서야 시간이 나죠. 그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그들을 배려해서 그 시간에 모였는데요. 조그마한 방입니다. 3층짜리 방이죠. 3층짜리 건물인데요. 8절 말씀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다락방에 이렇게 모였는데요. 좁은 장소에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 사람들이 낮에 일하고 땀으로 막 쩔어있는 어떤 그러한 상태입니다. 등불을 또 많이 켰으니까 연기도 자욱할 것이고 더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두고는 아마 잠도 깰 겸 공기도 텁텁하고 그래서 바람이 잘 불어오고 있는 창틀에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3층에서 말씀을 듣다가 졸았죠. 저는 이 유두고를요 책망하고 싶은 그런 성경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두고는 정말로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그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그것도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을 하다가 거기에서 그만 피곤에 겨워서 졸다가 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유두고의 이 열심 이런 부분들을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뭐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진 데는 바울의 책임도 있습니다. 설교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급히 내려가서 살펴보니까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죽었는지 죽은 것 같았는지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급히 내려가서 살펴보니까요. 그에게 생명이 있다, 조용히 하라 그러면서 생명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유두고를요 안고 와서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바울과 또 그게 모였던 사람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사람이 지금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막 좀 난리가 나왔었고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생명이 아직 저에게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거든요. 이 사고는 한 사람의 생명, 지금 유두고에 집중해서 그 유두고를 살펴보고 그로 인해서 모든 모임이 파해될 그 정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두고를 뉘어놓고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또 올라가서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날이 새기까지 서로 강론을 하고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강론을 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일 떠나야 될 이 사람들의 바울 일행이요,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 새벽까지 한 5시 정도, 6시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한쪽에는 사람이 사고가 나서 죽은 것 같은 상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 외에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피곤한 것도 뒤로 제쳐놓고 무더운 것도 공기가 탁한 것도 잠이 오는 것도 내일 길을 떠나야 되는 이것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또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있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마음이 로마도 정복을 하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했던 원동력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바울처럼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하면은 아마 기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코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들고 안정감도 없고 또 고생만 무시무시하게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 일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바로 읽었던 19장 그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손수건만 가져가 또 앞치마를 가져가서 환자 위에 올려놓아도 병자들이 낫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목회하기가 얼마나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루어져가고 있는 그곳에 좀 정착을 해서 복음을 오랫동안 전하면서 여생을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바울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고 또 일어나서 또 갑니다. 정처 없는 그 길을 걸어가죠.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도록 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강론을 했죠. 2년간 강론을 했는데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이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땅은 이 땅 위에 디디고 열심히 살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전부 다 기록이 되고 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왔거든요. 천국에 가서 어마어마한 세상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나의 목표는 이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의 것과 천국에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속에는요, 이 두 개가 가득 차 있습니다. 푹 빠져 있죠.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라보았던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보다도 더 나은 생활을 하도록 더 열심히 살라고 병을 고쳐주셨죠. 눈도 뜨게 하고 앉은뱅이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들 고쳐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의 목적도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예수님의 입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강도와 대화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사도 바울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 내게 나타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영광이 이 고난 때문에 내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 위에서 사도 바울이 잘 먹고 잘 살고 영광을 누리는 그것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의 영광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 땅 위에서 받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것, 그것으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기록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마음에 벅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도 오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죠. 그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도 모르게 이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나라 때문에 이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손해를 좀 보아도 괜찮고 고통을 좀 당해도 괜찮고 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있기 때문에 이것 정도는 그냥 이겨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하게 안 살라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 너무 많습니다. 이 땅의 맛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 여러분 이 땅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우리는 이 땅이 자손 대대로 자손 만대로 살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 말씀 틀린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이 자손 만대로 살아갈 그런 땅이 아니라는 그 의식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날까지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선만대 대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보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땅이 망가져 가는 거, 이건 알고 보면은 정상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땅이 망가져 버렸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 모르긴 몰라도 어마어마한 지진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서 큰 도성,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를 없애버릴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즘에 굉장한 지진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듯한 그런 통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화요일 날 새벽에 4시 48분 우리가 여기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을 바로 준비가 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나라에 관측 기상대 관측 이후로 세 번째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죠. 태안 앞바다에서.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칠레에서 8.2의 아주 강력한 지진이 그곳을 강타를 했습니다. 땅이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흔들리는 땅입니다.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는요, 땅이 술 취한 것처럼 흔들흔들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한번 깨트리는 그런 순간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 다리는 이 땅에 드리고 열심히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로마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5장 28절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스바나는 스페인을 말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곳이 바로 그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의식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서는 영혼 구원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영광이 영혼 구원이죠. 여러분 이거를 아시면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천국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영원한 영광을 준비를 해주시는데 그게 가장 큰 영광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알면요, 사도 바울처럼 미친 듯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알게 되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쉬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달려갔던 달려가면서 이루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멈추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서 나에게 그냥 멈추어 버렸는지, 아니면은 이것이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서 동선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말투 하나하나,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 주님을 위해서 애썼던 것 하나하나, 공짜가 하나도 없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에게서 멈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나의 동선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어제 어느 집사님이요,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전도했던 한 분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권고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은 앉아서 아멘, 제가 시킨 대로 계속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옆에 이분을 모시고 오신 그 집사님이 얼마나 옆에서 기뻐하는지, 옆에 손대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이, 그 한 영혼 구원한 것 때문에 마음속에 얼마나 큰 그 기쁨이 있는지,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쉼 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나라를 통해서 달려갈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나의 동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요, 우리는 오늘도 그 동선을 통해서 걸어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미약하지만은, 우리 찬양팀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발걸음, 이 걸음이 멈추어지지 않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